예, 반갑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단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 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참 그게 신기하게 들리면서 아 그러면 동물로 뭘 돼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았습니다. 근데 과학책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제한테 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내가 뭘로 돼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있던 때예요. 그래서 중3이면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철학 코너를 가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주 정도 열심히 읽고는 제가 하루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읽었던 책을 정리해서 제가 글을 적었어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적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적었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 딸이 나가야 되겠다. 영도 딸이 간 건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독서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을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을 한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에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제가 옆에 돌계단을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그 허무하다는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좀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버리고 없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갔고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을 공부해서 이 자연을 알고 뇌를 알자.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지 좀 알고 싶다.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도 뇌를 알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냥 먹고 자고 외에는 오로지 공부. 근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른 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무 무가치하니까 뭐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제가 종교로 뇌를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막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른 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5시간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열심히 읽어 나갔는데 한 2, 3주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 그걸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지금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도저히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조금 더 읽으니까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앉았어요. 근데 너무 눈이 아파요. 막 눈이 충혈돼가지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건가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러면 몸부림이 깬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제가 이제 좀 생각하다가 잠이 들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서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아, 그 기질이 있는데 그날따라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으면 또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게 읽는데 막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딱팔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고 했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나올 수 없어요. 마치 지하 감옥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3일은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3일이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 내가 몰랐을까? 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우리도 교육 수업 시간에 생물학 시업 시간에 뭐 대뇌 피질이 뭐 사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것은 두뇌에 생긴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중학교 3학년 때 한 3시간 정도 해서 글을 적었다 그랬죠. 글 제목에 글의 3분의 2가 뭐냐 하면은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두뇌의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주체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부터 생각했느냐, 마음은 별거 아니다, 우리 두뇌에서 생기는 화학적 반응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죠.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그 두세 시간을 적었겠습니까? 그 다 책에서 읽은 거예요. 책에서 읽어가지고 그렇게 유물론으로 확신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당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에 의해서 두뇌가 어느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 정신적 장애가 생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은 별거 아니다. 정말 두뇌에서 생긴다는 것을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마음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두뇌 생기는 현상에 불과하니까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될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뭐라고 생각하면 두뇌를 포함한 몸이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이 막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컴퓨터의 키보드가 망가진다든지 CPU가 망가든지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봐라 이 부분이 그 모든 기능을 담당했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100% 컴퓨터가 그 일을 했다면 그 말이 맞죠. 근데 반면에 정말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더라도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걸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막 발달해 뇌과학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뇌과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 어디가 손상을 입으면 장애가 생긴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과학적 사실은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는 중립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들이 중립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만들어서 하는데 불행하게도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유물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대학 교재를 만들고 그걸 요약해서 중고등학교에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제가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되던 데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에 가면 하나님 있는 걸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의 뇌를 믿게 만드시려고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모든 걸 응답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쫙 날아오는데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난 10개월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영혼이 있어.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목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30살 되던 31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 죄.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도 참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네가 죄를 짓지? 네가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 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겠지만 뭐 뇌물이나 탈세나 거짓 증서나 이런 것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아 그 정도는 지어야지 한국 산다 이렇게 막 압력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35년 전의 이야기예요. 31살 때 지금 제가 66세니까 35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적인 갈등도 있었고 전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35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제가 기도도 엄청 많이 응답받아요. 몇천 번의 응답을, 또 매도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인간은 진짜 어리석고 교만해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강포한지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강포한지.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는 그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 믿게 만드셔서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를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그걸 생각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을 이렇게 관통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제가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리고 나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또 하나님 믿음을 달라 그러고요. 또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 문제에 뛰어든 지가 한 10년이 되는데 저는 이 동성애 사역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사역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사역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간증을 조금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내용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보이는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마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뭐 몸이라든지 자연 세계는 다 자연계고요. 우리가 하나님, 천사, 뭐 이런 영혼 이런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도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공존하고 우리 자신이 몸하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우리 세계 지금 현재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닙니다.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치느냐? 우리 마음을 통해서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마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분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혹은 내 영혼이 하는지를 분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소리를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행동을 옮겨요. 그래서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말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만드는 작품,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믿음을 증가시키는 영적인 작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마귀의 작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우리 마음에 보고 듣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걸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걸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제 봤던 드라마가 또 내가 읽었던 책이 이런 걸 자꾸 분석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사역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도 주시고 평안함, 당당함, 희망, 든든함 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인도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증을 요약했고요. 이제부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현황을 보면 이 붉은색의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유럽. 반면에 흰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반대하는 쪽에 속합니다. 지금 전 세계 현황을 보면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중에 72개국은 동성애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27개, 요즘 조금 늘어서 28개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1990년 이후로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유엔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전체 회원국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착각을 하는가 하면 유엔 안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중에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은 데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전체를 따지면 반대하는 게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 70-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층 10대 20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가 뭐냐 하면은 동성애와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와 성정체성.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하고 실제로 맺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정신적 사랑이 아니다, 우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상반된 게 이성애, 남녀 간의 성관계. 양성애는 동성애, 이성애를 다 하는 거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합쳐서 성적지향. 이게 이제 법하고 조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킨제이 자신이 양성애자고 이분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행위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행위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종교하고 문화가 막고 있다. 이래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두 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 여성의 성적 행동.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근데 사실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장했습니다. 어떻게 과장했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소 수감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25%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합니다. 캐나다, 영국, 영국의 통계청에서 했고요. 미국 해보니까 동성애자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킨제의 결과가 과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이 전국에 있는 것을 조사했을 때 적극적인 동성애자가 만 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 경험이 1.1%.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역시 서울에서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남자는 1.1%, 여자는 0.3%. 여자는 남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 0.4%.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적으냐?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은 걸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이즈는 거의 동성애자 걸려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의 분포가 동성애자 분포입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보통 보건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통계와 서울에서의 에이즈 발병률을 보면 서울이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동성애자가 두 배 정도 많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면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할 때 동성애자가 0.2%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0.1%예요 그 당시 2003년도에. 근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 감염자가 늘고 있어요. 지금은 5배니 6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 0.5 내지 0.6% 정도 남자, 남성 동성애자가 존재하고 그곳에 또한 4분의 1이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평균하게 되면 대략 0.35%고 인구 비율로 따지면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1.5배, 그래서 한 18만 명. 동성애 경험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한 5.5배가 되는 66만 명, 한 7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 경험한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단계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유전이 아닌 이유는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어떻게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동성애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유전이라고 퍼졌느냐, 요게 이제 동성애자들의 노력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1993년대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유명한 잡지에다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 관련이 있다 하고요. 그 머릿말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막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막 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 그걸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보니까 일반인하고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에다가 남성 동성애와 XQ28는 관련 없다고 논문을 냈고요.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1993년도에는 40명을 했고 2005년도에는 456명, 그러니까 한 11배를 했죠. 해보니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옛날에 있다 그랬고 지금 없다 그랬는지 자기들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과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23,000명, 아까 뭐 몇백 명보다 훨씬 많지요.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 못했고요. 2019년도에는 동성애 경험을 한 48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정말 선천적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을 보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일란 쌍둥이는 수정란 하나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엄마 배속에 자라니까 환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합니다.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이 일란 쌍둥이는 둘 다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 우리가 대규모로 조사해 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입니다. 그래서 대략 10%.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이 동일함에도 일치율이 10%밖에 안 돼요. 10명 다 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란 쌍둥이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런데도 10%밖에 안 되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즈와의 관계를 조금 보겠습니다. 에이즈의 실태를 보면 2019년도 말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 14,000명 되는데 남자가 93%고 여자가 7%,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저도 검사한 적이 없어요. 여자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산모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유랑 여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많이 함에도 7%, 남자들은 거의 안 하는데도 93%. 그 다음에 신규 감염자도 마찬가지. 신규 감염자도 남자가 거의 95%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감염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1995년도 이후로 혈액제제로는 감염이 안 되고요, 수혈도 2006년 이후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감염이 안 돼요. 2006년 이후로 99.9%가 성관계입니다. 가끔 한 번씩 수직 감염, 엄마로부터 밑으로 내리고요. 가끔 한 번씩 마약 중독자끼리 이렇게. 대부분이 다 성관계입니다. 조금 보세요. 대부분이 남자고, 또 매년 생기는 사람도 남자고, 그리고 성관계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해서 에이즈가 감염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이상은 남성 동성애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고 추측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2000년 이후로 막 지금 급격히 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어요.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의 감염자는 줄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전 세계 신규 감염자는 1990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2000년 이후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걸려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2000년부터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가 삭제가 됐어요. 2000년 전에는 교과서 보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에이즈 환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동성애해서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동성애 좋은 것만 자꾸 인터넷에 보고 있으니까 호기심 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으냐? 파트너 숫자를 보면 뭐 한 10% 16%가 10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문 성관계래요. 그러니까 항문 성관계를 하고 파트너 숫자가 많다는 것이 에이즈가 퍼지게 되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는 이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국은 동성결을 합법화했지만 이건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말 안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없습니다. 어디 숨겨가지고 조그맣게 아마 해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를 발의했어요. 근데 그 차별금지 사유에다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적지향은 아까 동성애지요. 성별정체성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의 정의에도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별의 정의에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분류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정체성이 뭔지를 보면은 성별정체성이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랜젠더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하면 트랜젠더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인정을 해줘요.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젠더의 종류를 보면 트랜젠더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생물학적 성과 자기를 반대로 정의하고, 넌젠더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뉴트로이스는 중성, 뭐 무성, 젠더 프루이드, 프루이드라는 게 유체거든요. 이건 변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가 됐다. 이게 자꾸 변하면 그 젠더 프루이드.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인 사람. 아무튼 뭐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니까 수십 가지가 돼,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이번에 정의당의 생각까지 한 7개가 돼요. 그런데 항상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갑니다. 2007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에는 성적지향이 있었는데 막 반대를 해서 삭제를 했지만 아무튼 항상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행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 생각하면 국가인권에 진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인권에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국가인권 시정명령 이거 고쳐라. 그 다음에 만약에 안 고치게 되면 3천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또 3천만 원을 또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법원에 이제 넘기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이걸 처음으로 조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 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별금지법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인권위 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고 있느냐? 예를 들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뭐 이렇게 차별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인권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6년도 말에 15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진정한 것이 0.3%, 80안건. 근데 그것도 전부 다 기각하고 뭐 차별이 아니다 이러고 실제로 중징계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동성애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이름으로 차별받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가 뭐냐?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거. 이게 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별을 두 종류로 우리가 차별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걸 정당한 차별,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관한 비판, 이건 정당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두 종류가 있고요. 또 차별 사유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치중립적 사유, 그러니까 선천적이나 불가항력적, 예를 들어서 남녀라든지 장애, 인종, 이런 가치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자를 차별하면서 이건 정당하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가치의존적 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것은 정당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차별과 여성 차별, 흑인 차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동성애자들은 여성하고 흑인 차별하는 거 똑같이 놀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동성애 타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여성이나 흑인 차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자와 행위를 구별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 자체는 차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를 예를 드는데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담배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요. 요즘 담배 보세요. 담배가에 보면 뭐 폐암, 후두암 걸리는 끔찍한 사진이 나와 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해야 돼.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가 밀접하다. 이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가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좋은 얼굴. 배려, 불쌍히 여기는 거. 동성애자도 불쌍히 여기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딱 법을 만들게 되면 정당화를 시켜요. 선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착한 마음.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정말 기독교 국가의 그 크리스찬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고 나서는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가 다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다행히 우리는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좀 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반대해도 이걸 나중에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포교의 자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전도하게 되면 괴롭힘을. 왜 내가 안 믿고 싶은데 자꾸 옆에 와서 믿으라 그러냐. 이거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교육의 자유. 침해돼요. 왜? 그래서 기독교 학교라도, 종립학교라도 믿는 사람을 뽑겠다. 특히 교직원들, 교사, 교수들을 믿는 크리스찬을 뽑겠다. 그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칙에다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럼 그것도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2004년도에 스웨덴에서 그 아케그린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했어요. 동성애는 암적 존재다.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강력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2심하고 대부분이 무죄가 됐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가 하면 스웨덴의 형법으로는 이거는 처벌해야 되는데 다행히 스웨덴이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됐어요. 유엔 인권협약에 따르면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지고 나면 이거는 무죄가 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유엔 인권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동성애자를 채용 안 했다고 교회에서 영국 성공회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년 사역자로 채용 안 했다고 8,500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요. 또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다고 해서 역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관계를, 성교육할 때 동성애와 동성끼리 성관계하고 일반 이성 간의 성관계를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트랜젠더, 청소년 트랜젠더가 8년 동안에 25배가 된 거예요. 2009년도에는 100명 정도 되는 게 2017년도에는 2,500명. 그러니까 25배.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가르치니까 뭐 이거는 뭐 늘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구별이 없어지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어요. 여자 육상 경기에 나와가지고 남자가 그냥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격투기에 나 여성 격투기에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예, 한쪽은 남자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자였다가 여자로 이제 트랜젠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성중립의 화장실은 남자 여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성범죄가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여성하고 학부모들입니다. 이거 학부모하고 여성들 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여성을 차별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병력 문제가 있어요. 군대는 남자만 가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난 여자다 이래가지고 군대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자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병력 기피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민주당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이 통과시키겠다.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게 되면 통과시키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찬반으로 나눠지면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반대 목소리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조심스러워 되는 게 뭐냐면 독소조항만 빼고 통과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이게 문제를 삼으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하고 성별정체성을 빼고 통과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의당 안에도 보면 2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이 들어있어요. 등. 등 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법원이에요. 법원. 외국에 있는 법원들을 보면 그 원래는 명시적으로 안 돼 있는데 마지막 등에 성적지향이 포함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성적지향을 빼더라도 국가인권의 법에 성적지향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조사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지향은 포함됐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젠더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젠더 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되고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면 개정이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없더라도 그다음에 쉽게 바뀌기 때문에 첫째로 차별금지법 자체를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요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 개를 한목에 하는 거. 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뭐냐면은 그 차별금지 사유 각각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성별, 장애, 뭐 외국인, 요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찬성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없는 게 뭐냐? 성적지향하고 성별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만약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빼고 만들겠다 그럼 빼고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딱 통과가 되고 나면 자유가 제약을 당하고 세뇌를 당합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계속 세뇌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차별금지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참 좋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법을, 좋은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지원기본법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족의 정의를 없애버립니다. 가족의 정의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 가족을 정의를 없애놓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연, 혼인, 입양,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고는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미대체가 참고로 가족하고 가정이라는 의미를 좀 넣었고요.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고 가정은 생활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 형태를 차별금지로, 사별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조항이 들어있고요. 결국은 뭐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평등법을 또 이상민 의원, 우리 대전에 그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화요일 날은 국회 앞에서 평등법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요. 목요일 날은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하는 역시 그 단체를 만들고 세미나를 목요일 날 서울에 있는 프레센터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현행 법은 뭐냐면 가족이 되려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혼인, 혈연, 입양. 근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는 쉽게 말하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고 파트너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꾸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현재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수많은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람들의 그 다양한 가족을 핑계로 대면서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결국에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 동성결혼을 합법화 됩니다. 실제로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된 나라가 스물 몇 개인데 다 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가요. 그걸 우리가 동반자 관계라는데, 요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서구에서. 근데 이제 이 지금 KBS가 이거를 지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9시 뉴스 시간에 이걸 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이나 독일에서 동반자 관계 시민결합을 인정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한 명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한부모 가족, 그거는 합법적으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혈연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KBS 앞에서도 지금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교 학생인권조례. 이게 이제 인천의 경우에 최근에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이 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좀 보게 되면, 인권은 뭐가 인권이냐, 천부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리고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 보편적 권리. 그러니까 지금 학생인권조례는 이거는 의역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이런 것들은 인권의 하나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법적인 위임이 있어야 돼요. 조례는 법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례의 문제점을 보면은, 일단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학교 안에 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아마 선생님이 계시면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로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조금만 하면 이제 선생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학교 안이 무질서하게 돼요.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권이 침해가 돼요. 오히려 학생들이 막 이제 성희롱도 하고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언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고 있지만 교권이 침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지금은 아닌데 조금 몇 년 전에 만든 거라서 저 빨강색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여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데거든요. 그 통과된 데가 학 기초학력 미달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애들이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적 문란을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배려는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아기를 낳았다. 그때는 막 물론 그게 잘못된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불쌍히 여기고 그 품어주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차별금지가 돼. 차별하고 배려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별금지가 딱 되면 오히려 임신하고 출산을 안 좋은 걸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잘못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적반하장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차별금지라는 것은 선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가겠습니다. 자, 동성애 왜 이렇게 확산됐을까? 동성애는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시작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동성애자의 힘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딱 단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경우에 1993년대 한 개의 단체, 그 당시에 미국에 여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에 직원이 39명이고 예산이 600만 달러.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이 동성애자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바친, 나는 미국이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돈을 내고, 그러니까 돈하고 사람이 모이니까 미국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바뀐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서 악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그만큼 동성애자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된 논문, 이 동성애자들은 논문을 써요. 그 다음에 그걸 언론에서 과대선전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도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음란물, 포르노. 지금 현재 이 동성애자가 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포르노입니다. 이 포르노 안에도 동성애 포르노가 있어요.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이 포르노가 확산돼. 그러니까 이 음란물은 일반인들을 공략합니다. 일반인의 경건성을 파괴시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동성애자 확산되도록.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그 경건성을 파괴시키고 동성애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합법화시키는. 근데 지금 서구가 그렇게 당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약화.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데 관심이 육체의 쾌락을 줘. 육체의 쾌락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국가인권에 만들 때 성적지향이 들어가는 걸 몰랐어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그 당시엔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성적지향이 딱 국가인권의 법에 딱 들어간 다음에 합법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가 아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삭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동성애물은 청소년 유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웹툰, 동성애 소설 수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접하면서 동성애 나쁜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 옹호용 청소년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학교하고 도서관은 상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기술하고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권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을 동성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2006년도에 권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개헌안을 만들어요. 헌법을 바꿔가지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3의 성도 인정할 수 있고 동성결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의 활동 중에 동성애자들의 억울한 차별을 구제하겠다, 그건 우리가 왜 막겠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의 법에서 성적지향을 사실 삭제해야 됩니다, 빨리. 자, 그래서 저는 현대 사단의 수법이 세 가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음란, 뭐 돈, 이렇게 권력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미혹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제 경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무신론을 공격을 당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믿음이 원래 없었지만 뭐 그 당시 믿음이 없었지만 아무튼 미혹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그 30살까지는 그냥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탄압. 이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뭐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현대 세 가지 미혹과 유혹과 탄압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결국 목표는 뭐냐?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결론을 가게 되면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저쪽이 아무리 뭐 영화를 만들고 우리를 이제 미혹하더라도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지. 우리 거는 맞다는 확신을 갖고 정말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음란과 거룩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한, 음란은 거룩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데 함정을 파놓은 거 그 빠지도록 음란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온데 음란한 것을 퍼뜨려 놓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따라올 동 말 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래서 뭐 저는 영화를 잘 안 보지만 영화를 딱 볼 때는 제일 먼저 이게 몇 세까지 보는 영화인가부터. 그래서 15세까지는 제가 보고 그 이상은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악인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음란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의인의 숫자를 보여요. 의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다음 세대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돼.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가 돼요. 진짜. 진짜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리더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신해. 리더가 자기 유익을 쫓으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누가 따라오겠어요? 앞장선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제가 아까 간증하면서 빠뜨렸는데 사실은 제가 31살 때 교수가 되고 32살부터 아팠습니다. 32살부터 지금 아팠으니까 34년을 아픈 거예요. 34년. 간이 안 좋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37살 때 간 경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한 군데만 암이 있다 해도 우리가 놀리는데 두 군데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온몸에 다 퍼졌구나.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다행히 간은 초기라서 시술하고요.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떼냈는데 또 떼내고 나서 보니까 암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3개월, 4개월, 뭐 5개월, 6개월 간격으로 CT하고 MRI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약한 몸을 갖고 있지만 또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제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31살, 2살 때부터 있어가지고 지금 되는데 한 5, 6년 전에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아주 힘차게 아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앞장선 리더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힘들게 물론 직장 생활을 했지만 유지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리더가 본을 보여요. 자기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한 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수백 개가 만들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주 요번 화요일 날 우리가 국회 앞에서 하고 또 목요일 날 그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는데 전체 시민단체 개수가 750개 정도예요. 750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의 뭐 몇백 배가 늘은 거죠. 10년도 되기 전에 지금 거의 몇백 배가 늘었어요. 그건 뭐냐? 앞장선 리더들이 자기 시간을 바치고, 그러니까 보면은 앞장선 교수, 변호사, 의사, 전부 다 자기 돈을 내가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또 용감해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소수지만 어떻게 하냐, 지혜로워가지고 그 리더를 공격합니다. 리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막 열심히 앞장서서 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를 완전히 다운시켜서 막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언론도 막 공격하고 야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산대학, 제가 요번에 제가 2월 달까지 부산대학 있고 이제 한동대 석좌교수를 갔는데,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세미나를 한다.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를 이제 가르치는, 알리는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이 부산대학교에 동성애자 20명밖에 안 됩니다. 2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한다 그러면 막 대답을 갖다 붙입니다. 막 호모포비아다, 협의어다 이래가면서 막 갖다 붙이고, 또 그 옆에 부산대 총학생회, 노동자 연대 막 이래가지고 막 내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지면 안 됩니다. 그때 막 그 대답을 한 10장 갖다 붙이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 갖다 붙이면 나도 이제 갖다 붙일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한 10장 갖다 붙이면 또 제가 이제 우리 그 아줌마 부대가 있어요. 아줌마 부대. 그래가지고 밤 9시쯤 가서 붙여라. 그러면 우리 부산대학 게시판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50장 갖다 붙입니다. 50장 온 데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 그러면 또 내가 갖다 보면 또 반박하겠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 차별의 진정한 의미, 온갖 걸 지금 말할 수 있는, 평소에 갖다 붙이면 미쳤다 하죠. 근데 저쪽이 공격하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항상 리더는 적극적으로, 영감해야 돼요. 리더가 흔들리면 모든 따라온 사람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의외로 크리스찬 리더들이 굉장히, 용기가 없는 사람 말이에요. 난 이거, 이 일에 뛰어들었다가 내 사역이, 목회, 뭐, 선교 사역이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나는 그 말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동성애 반대하는 이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용감해야 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정말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할 수 있다. 또 그 본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리더는 반드시 용감한 본을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논리적인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교양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용감해도 좀 무식하게 하면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골수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할 이유는 없어요. 또 내가 변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목표라는 건 뭐냐, 중간지대. 이쪽 말이 맞나 저쪽 말이 맞나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이 민주주의 국가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 시대입니다. 피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말할 때도 차별금지법을 말할 때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아이가 동성애자가 되는 건 난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이런 피해자 모드로 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20명의 동성애자들이 막 저를 공격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너무 신나네요. 피해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교양 있게 이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미국도 무너졌고 유럽도 무너졌고 우리 한국이 뭐 이길 수 있겠나.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거 이길 수 있겠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이겨야만이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세상은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정적인
하지 못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해도 소용없다. 결국 무너질 거야. 이거 마귀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그 2017년도 아까 그 헌법을 막 바꾸려고 할 때 저하고 한동재 교수하고 두 사람이서 국회 앞에 텐트를 쳤어요. 텐트 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의 헌법이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때 개헌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한 30명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문위원, 헌법학자들이 한 50명. 헌법학자 50명하고 국회의원 30명이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바꾸자. 양성평등, 그종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성적지향 이걸 넣자. 이런 걸 거의 합의를 한 상태. 그게 지금 우리가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텐트 치고 국회의원을 막 만나러 다니고 이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헌법이 개헌이 안 됐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 늦은 거 아닌가 싶어도 우리가 깨달았을 때가 타이밍이 하나님이 깨닫게 했다는 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믿고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게 진리입니다. 저쪽이 진리가 아니에요. 저쪽이 아무리 뭐 영화를 만들고 떠들어도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의 한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동성애자가 한 1% 된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한 50%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크리스찬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50배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도 돈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동성애자에 비해서 헌신하는 크리스찬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 겁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는 어디가 뭐 논리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의 싸움이에요. 힘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을 하게 하려면 한 사람이 먼저 앞장을 서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2017년도에 제가 국회 앞에 텐트를 쳤는데 그때부터 텐트 치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는 제가 국회 앞에서 텐트 치고요. 2018년도에는 NAP 국가인권종합계 그 NAP 때문에 과천 앞에 쳤고요. 또 2019년도에는 경기도 보청 앞에서 그 당시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야외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게 되면 또 처음에 국회에서 칠 때는 수염도 일부러 쭉 길렀습니다. 이렇게 탁 길러가지고 폼도 좀 잡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항상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늘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30대 40대는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마음이 죽는 줄 알고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으니까 저는 30대 40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긴 만났는데 일도 못하고 죽을까 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데 하나님이 50살 되던 해 저를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어난 게 뭐냐면 국민일보 2006년도에 국민일보 인면 기사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거 있던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나쁜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픈 제가 우연히 국민일보 보고 이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수들 이렇게 이메일 해가지고 한 300명 모아서 그게 이제 시초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때 훨씬 더 건강해요. 30대 40대 누워있던 제가 정말 하나님 저 일 좀 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요즘 일이 막 일복이 터져가지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 마치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만약 내가 젊어서부터 일을 했으면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불평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는데 소원대로 일복이 터져가지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화요일날도 지금 국회 앞에서 하고 수요일날은 또 부산 에서 시청에서도 또 하고 목요일 날은 또 프레젠터에서 하고 야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한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 용기를 가지세요. 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사역자의 기쁨은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물론 믿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중요하지만 사역의 기쁨은 하여튼 그것도 색다른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저는 물론 뭐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대로 변호사, 의사, 하여튼 교수, 뭐 우리 제가 2017년도에 동반교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 안에 3,000명의 교수들이 있어요. 3,000명의 교수. 그리고 뭐 하여튼 제가 이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앞장서서 깃발만 딱 들면 밑에 쫙 모입니다. 맨 앞에 서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그 밑에 오는 거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딱 깃발만 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믿음 자체가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먼저 내가 확실하게 믿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 진짜로 믿어. 천국을 믿어. 영생을 믿지 않고서는 쾌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쾌락이에요. 쾌락. 음란. 음란과 쾌락을 이길 수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물질이 오히려 나를 타락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헌신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의인이 없어지면 멸망합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 아무리 음란한 사람 많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의인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의인을 기른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역 앞장선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도자는 진짜로 믿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청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게 너무 좋대. 너무 힘이 된대. 아, 교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하니까 아, 자기들이 너무 든든하다고 막 이렇게. 아니, 나도 기분이 좋더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가. 얼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음란은 거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느냐?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영길 변호사님이 저보고 한 강의가 참 은혜로 왔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적었는데 고린도가 정말 음란했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는 아폴로 신전, 아폴로디테 신전, 한쪽에는 여자 창기, 한쪽에는 남자 창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황제들은 동성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 철학자들은 그 동성애를 찬양하고, 플라톤의 향년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가 동성애를, 그걸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에로스로 표현한,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지만 크리스천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300명 만에 로마 제국을 크리스천 국가로 만든. 우리가 말로서는 뭐 저쪽이 뭐 현란한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면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갖고 그다음에 행동을 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를 키워내야 됩니다. 진짜로 키워내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거룩한 믿음의 국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국가, 거룩한 국가가 되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